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었다. 우리가 사는 공간, 그곳을 채운 건물과 물건들, 유현준 건축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우리들의 답이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 꽂아둔 화병 속 꽃 한 송이, 좋아하는 그림을 넣어둔 액자도 그런 것 중 하나겠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이 문장과 함께 문 열어보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띄워드렸어요. 유미님, 네, 오늘 첫 곡 북카페 마중송이 마음에 쏙 들어왔나 봅니다. 비밀의 화원 감사해요. 선곡 센스 최고 하셨네요. 하트까지 딱 찍어주시고요. 비밀의 화원으로 굉장히 산뜻하게 시작한 오늘 화요일입니다. 북카페에서 2시간 쉬다 가세요. 7637님, 오늘도 즐거운 음악 들으며 출근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아,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출근하면 출근길에 약간의 긴장감이랄까요? 조금의 피로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음악이 살짝 그런 것들을 어깨 위에 있는 먼지 털어내듯이 그렇게 가볍게 토닥토닥하면서 털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즐겁게 출근하셨군요. 오늘 북카페 입구에는 유현준 건축가의 말을 걸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었다. 우리가 사는 집과 그 안을 채우는 존재들,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었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는데요. 집이 삭막하다고 느낄 때는 화분을 좀 들여놓고, 또 작업실에 영감을 불어넣고 싶을 때 예술가의 그림이 담긴 액자를 살짝 걸어보는 거, 이런 게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미적인 요소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내 고민의 답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또 우리 삶의 지혜였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공간에 대한 인간이 품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감각들이 참 놀랍다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 좋으려고 내가 선택한 어떤 선택지들이 사실은 그냥 공간 연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답 같은 것.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고민에 이렇게 거슬러서 닿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만드는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오늘 산책은 김소연 작가의 건축, 근대 소설을 거닐다, 이 책입니다. 김소연 작가는 몇 편의 한국 근대 소설을 콜라주처럼 배치하고 그 안에 등장하는 실제 건축물을 오가면서 이 한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소설 속 주인공들이 어떤 건물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 책이 아주 흥미롭게 엮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주인공 윤직원과 그 그의 특별한 취미를 책임졌던 경성방송국 이야기 만나볼게요. 직원이 남도 소리를 즐기는 두 번째 방법은 명창대회보다 더 저렴했다. 교통비도 들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사랑방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경성방송국에서 하는 라디오 국악방송을 듣는 일이었다. 경성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JODK를 첫 멘트로 개국했다. JODK는 경성방송국 호출번호였다. 경성방송국 건물은 정동 언덕에 세워졌다. 대지 190평을 화실에서 임대해 건축했는데 1926년 7월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에 준공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옥탑이 있는 연한 크림색 건물로 좌우에는 높이 45m짜리 방송용 첨탑이 뾰족하게 서 있었다. 개국 당시에는 하나의 채널로 조선어와 일본어를 1대 3의 비율로 방송했다. 일본어 프로그램은 뉴스와 경제시황 보도였고 조선어 프로그램은 물가시세, 일기예보, 공지사항, 음악방송 정도였다. 그때 라디오 수신기 등록 대수는 고작 1440대였는데 그 수치의 80%가 일본인의 것이었다. 조선인은 라디오 수신기를 소유한 사람도 적었고 일본어를 이해하는 이도 전체 인구의 7%가 안 되었다. 라디오 수신기가 귀하기도 했지만 있다고 해서 방송을 그냥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라디오 수신기를 방송국에 등록하고 최신국의 청취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방송국 마크 속에 일련번호가 적힌 청취 허가증을 받으면 대문 밖에 붙이고 청취료를 내야 했다. 청취료는 매달 2원이었는데 쌀 10kg이 3원 20전이고 영화관 입장료가 30전이었으니 청취료는 꽤 비싼 편이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도청을 하면 1,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경성방송국의 유일한 재원은 청취료였다. 계속 적자를 보게 되자 개국한 그해 10월 청취료를 1원으로 내렸다. 그 후 청취자가 늘긴 했지만 청취료 수입은 여전히 미미했다. 윤 직원은 17원을 들여 3구짜리 라디오 한 세트를 사고 청취료로 매달 1원을 냈다. 부민관 명창대회 상등석 1회 입장료인 1원 50전과 비교하면 거저나 다름없었다. 윤 직원이 라디오 수신기를 사랑방 연상 위에 메어놓고 금이야 오기야 할 만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소연 작가의 건축 근대 소설을 거닐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기호의 올드무비 듣고 왔어요. 한국 라디오 방송의 시작을 알린 경성방송국 이 건물 이야기 또 거기서 뻗어나간 방송을 즐기는 윤직원 그 시절의 청취자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려운 그 시절 방송국의 모습 또 거기서 나온 방송을 듣는 그 과거 사람들의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산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에게도 너무나 가까운 마음의 고향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매체인데 이 윤직원이 조금 호사를 부렸던, 그래서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라디오, 그리고 그 시절의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 여기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랐네요. 그 시절의 최첨단의 좀 낯선 매체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호사였죠. 그런데 지금 양주영님이 새삼 지금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방송 반디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 이 윤직원처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라디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이 산책을 통해서 엿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말 화장실 갈 때도 뭐 버스 탈 때도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뭐 어디서나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 반디 어플 덕분이기도 하고 또 라디오 지금은 너무나 쉽고 편안한 매체잖아요. 이런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익숙하고 친근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차명자님, 고은님 안녕하세요. 열무김치 담그면서 보이는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열무김치를 담그면서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저 알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켜두고 이 화면도 켜두고 열무김치 담그면서 가끔 이제 눈길도 주면서 그리고 또 귀는 계속 열어두면서 그렇게 눈과 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라디오 지금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풍경이 그려집니다. 김병한님은 지금 군산 채만식 문학관 지나가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아, 이럴 때 또 이 태평천하 윤직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러면 너무 신기하죠. 아, 김병한님의 동선을 어떻게 이렇게 또 딱 정확하게 이렇게 때를 맞춰서 저희 산책을 함께 이렇게 읽어드렸는지 이거 생각하면 또 참 반갑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왕 군산 채만식 문학관 주변이라고 하시니까 그곳을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군산에 살고 계신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저에게 군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거든요. 또 가고 싶고 아, 그 나지막한 느낌들도 너무 좋고 해서 못다 본 못다 누린 것들이 있는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갈 순 없지만 김병한님이 가신 김에 제목까지 더 활짝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북카페에서는 작은 북클럽 열리죠. 염승숙 최동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클럽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존박 박정현의 아름다운 세상 알라딘에서 띄워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화요일에 염승숙 작가님, 최동민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설의 첫 문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염승숙 작가님은 소설 쓰실 때 첫 문장 어떻게 쓰시나요? 첫 문장에 대한 어떤 나만의 얘기할 것들이 있나요?
윤고은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소설에서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것이 소설에서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첫 문단,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문장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목, 첫 문장, 첫 문단 이 순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독자가 가장 처음 작품과 인사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제목이 마음에 들면 첫 문장도 읽어보고 첫 문장이 마음에 들어야 또 첫 도입부도 읽어볼 것 같고
네.
또 첫 문단이 소설적 세계로 또 발디디는 또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저도 첫 문장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염두하면서 어떤 더 좋은 첫 문장이 있을까 계속 바꾸고 고민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먼저 첫 문장부터 첫 문단 요 순서대로 쓰시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첫 문장이 내가 가장 그쵸? 먼저 쓴 첫 문장은 아니다? 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내가 가장 먼저 쓴 문장이 첫 문장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문장을 고르고 골라서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정말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네. 섬세한 비유로 시작을 한다기보다는 이 작품에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구절이 없을까 문장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첫 문장 질문을 드리고서
네.
염승수 작가님이 오늘 오셔서 첫 인사하신 거잖아요.
그쵸,
대답을
그쵸.
하시고 염승수 작가님이 오늘 첫 목소리에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평소와 좀 다르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이한테 감기가 옮아가지고 목 감기에 걸렸어요.
아, 어쩐지 우리 카페인 네. 분들도 지금 많이 알아차리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염 작가님
죄송합니다.
맑고 영롱한 목소리가 오늘 약간 굉장히 차분하게 네. 좀 가라앉은 듯해서 괜찮아요.
네.
네. 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신데도 얘기를 하고 계신 네. 거죠.
그리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이상하게 계속 땀이 나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덥죠, 저?
아, 지금.
원래 네. 열이 나지 않나요? 감기약을.
그런가요?
그쵸.
바이러스를 네. 없애려면.
아,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덥지? 막 이러면서 왔어요. 감기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카페인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괜찮으신가 해서.
네.
오늘 이렇게 첫 문장에 관한 이야기로 북클럽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읽고 나눌 책의 첫 문장의 강렬함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조혜진 작가님의 단편 소설 환한 나무 꼭대기입니다.
네.
네. 환한 숨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에 수록돼 있어요.
네. 환한 나무 꼭대기.
네.
이 작품의 첫 문장이
네.
네.
동민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하죠.
강렬한 첫 문장이고요.
네. 네.
이건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문장이 길진 않은데
네.
딱 들으면 과연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는 문장이고요. 첫 문장은 6글자입니다.
6글자.
네. 혜원이 죽었다.
혜원이 죽었다.
네. 혜원은 사람 이름이고요.
네.
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백한 진술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간결하고 사실은 명백한 문장이어서요.
너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뒤에 뭐가 붙을지 뭐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문장이기도 해서 상상력을 좀 열어두게 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기도 했어요.
김민 작가님은 이렇게 좀 강렬한 문장, 첫 문장을
네.
만나면 조금 더 끌리는 마음을 품게 되나요?
그쵸,
아까 염승수 작가님이 첫 문장과 첫 문단과
네네.
제목에 힘을 많이 그래도
그쵸.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했는데
네, 이게 뭔가 작가에게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거 보면 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문장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확실히 더 끌리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마션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강렬한 문장이 딱 시작이 되면
네.
어쨌든 다음 문단을 읽게 되고 그 또 첫 문단 되게 중요한 첫 문단이 좋으면 또 다음 문단을 또 읽게 되고
맞아요.
그런 뭔가 드라마를 1회 봤을 때 재밌으면 2회 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소설의 첫 문장을 외우시기도 하세요?
완전히 외우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들 있잖아요.
네.
뭐 모비딕의 첫 문장이라거나 아니면 카레 노래의 첫 문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해서요.
네.
그런 것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기도 하죠.
필사하듯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어미나 뭔가 살짝 바뀔 수 있더라도 느낌은 기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까미의 이방인도
네.
어젯밤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레고리 잠자 자고
네.
일어나니
네.
벌레가 되었다라는 식의
맞아요.
뭐 정말 강렬한 인상적인 문장들이 많은데 이럴 때 롤랑바르트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네.
인간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완료형 시제로 쓰기 시작하면서 소설을 소설의 장르가 형식이 네.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완료형 시제로 기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혜원이 죽었다라는 첫 문장이 너무나 간결하지만 그 인상적인 강렬함으로 또 독자를 호기심 있게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혜원이 누구인지, 아까 사람 이름이다라고 하셨는데 혜원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 왜 제목이 화난 나무 꼭대기인지 이런 것들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는요. 혜원은 이미 죽었고 네. 그 혜원의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혜원의 장례를 마무리 짓는 간병사 강희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혜원과 강희는 전혀 남모르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네. 같은 대학 동창, 동기였는데 동기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친한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그냥 안부만 네. 확인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잘 지내는구나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있죠?
혜원과 강희가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인생이나 삶과 일상에 깊숙이 정말 투입하면서 관계를 맺어오지 않더라도
네.
이제 건너 건너서 그렇죠. 알게 되는 사이 있잖아요. 이 소설에도 동미라고요. 강희와도 친하고 혜원과도 친한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죠.
네네. 그래서 동미를 통해서 혜원의 소식을 듣고 혜원은 동미를 통해서 강희가 이랬다더라 이렇게 살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서로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요.
네.
근데 이제 혜원이 암 투병을 하게 돼요. 근데 혜원은 남편과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지만
네.
아이 하나를 낳고 이혼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위자료로 아파트를 내어주면서
네.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서 면접 교섭권을 혜원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네.
그걸 잘 지키지 않고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네. 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없이. 정말 혜원이 뭐 고군분투하죠.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날 수 없고 연이 닿지 못하고 홀로 살아오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혜원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네.
누구에게 간병을 막 껴야 하잖아요. 누구에게라도.
간병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필요하죠.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미를 통해서 친구였던 동미를 통해서 간병 일을 한다더라 강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 좀 부탁할게 라고 해서 강희가 혜원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거의 말하자면 남인데.
아, 맞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같은 대학에 다녔다 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계속 연락해 온 사이는 아닌 거죠.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연결성이라도 뭔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맞아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혜원이 혼자였기 때문에 강희도 혼자라는 강희도 결혼 안 하고
네.
계속해서 혼자 일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강희에게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함께 지낸다를 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혜원은 누가 나를 보살펴준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떤 간병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네.
친구였으니까 또 지금도 친구니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혜원과 강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 사이에 오간 말이며 뭐 같이 공유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이 소설을 보면 혜원이 강희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파트를 줘요. 명의를 이전해 줍니다.
강희에게.
네, 네. 혜원은 독일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독일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학부모를 너무 자주 마주치는 곳보다는 네. 시내의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샀던 거예요.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네.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남겨뒀던 건데 그건 사실 먼 미래에 혹은 내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이 아파트를 좀 물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와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주민등록번호로 이메일을 만들어줬대요, 혜원이.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줘서 이 아이가 그걸 잊어버렸을까?
쓰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계정이 있다는 걸 아예 잃어버린 걸까? 모른 척하는 걸까?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계속 메일을 쓰거든요. 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뭐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이런 식의. 그런데 단 한 통도 수신을 하지 않아요. 열어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막막해져서 혜원이 강희에게 좀 부탁 비슷한 명의 이전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걸 네가 제일 잘 간수하고 있다가 쓰다가 나중에 내 아이와 연락이 닿으면 이 아파트를 줘라. 이렇게요. 그리고 나 대신 내가 죽으면 내 아이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소문해서 이메일을 계속 쓰던지 뭐 이런 요구 조건을 달죠. 아파트를 주면서
입장에서도 참 예상 못한 어떤 제안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어쨌든 그 상속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이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한테 준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간병을 같이 이렇게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저는 읽으면서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연결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 돼 있었고 이메일을 보내도 계속 답장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런 상황에서 희망의 끈은 있지만 이게 아들을 꼭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줬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희망 뭐 한 5% 정도 남기고 나머지 네. 95%는 강희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도 같이 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간병이 시작되고 좀 관계 맺기가 시작되면서 그냥 단순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또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 우정을 넘어선 뭔가가 둘 사이에 있었겠구나 예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강희와 혜원의 이야기들 계속 궁금해지는데 노래 듣고 와서 강희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클럽에 남기고 싶은 우리 카페인 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 반디 어플로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고요. 혁오의 톰보이 띄워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조혜진 작가의 화난 나무 꼭대기 염승숙 작가님, 최동민 작가님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 혜원이 죽었다로 시작되는 이 소설 우리가 강희가 혜원으로부터 이제 아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달라라는 그 부탁과 함께 아파트 명의 이전을 받은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강희는 그 혜원의 죽음 이후에 있는 여러 또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장례식에서 또 혜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할 텐데.
맞아요. 장례가 시작되면 이제 조문객이 도착하고 그중에는 혜원의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혜원의 여동생이 강희를 보자마자 울면서 껴안는 거예요. 그동안 언니를 보살펴줬다는 고마움도 있겠고 언니가 이제 정말 세상을 떴다는 슬픔도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전혀 여동생은 이제 혜원의 아파트 유물을 모르는구나 라고 강희가 생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전혀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신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복잡해지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혜원은 줄 때 그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에게 그걸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건 지금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서 뭔가 맞아. 그걸로 죄책감을 좀 덮기도 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하긴 회원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렇죠. 제안한 거일 테고요.
그렇죠. 뭔가 욕심의 마음이 더 컸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감싸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부탁하거나 네. 여동생에게 이 아파트를 남겨주지 않은 것을 보면 또 혜원의 삶도 굉장히 홀로 쓸쓸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피를 나는 혈육보다 마지막 그렇죠. 자신의 삶을 돌봐준 강희에게 아파트를 남겼다는 아. 거. 그래서 강희는 장례 내내 열심히 움직입니다. 아. 음식도 나르고 계속해서 장례식장을 이제 계속해서 음식도 나르고 뭐 이제 조문객도 받고 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나는 조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봉투 안에 5만 원권 4장을 넣었다가 다시 2장을 뺐다가 이 행동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반복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참 강희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렇잖아요. 사실 내 친구가 네. 내가 환자로 돌본 간병인으로서 조문할 것인가 내 떠난 친구를 향해 조문할 것인가 네. 이런 많은 고민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의 액수로 어림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문 비용을 내면서도 사실은 많이 갈팡질팡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혜원은 아파트를 남겨주었는데 그 안에서도 네. 또 계속해서 얼마가 적당할까 고민하게 되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참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라는 네.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문한 뒤에 빈소에 들어가서 영정 사진 속에서 건강하게 웃는 혜원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 강희가 그 아파트가 홍천에 있는 네. 거라고 하셨죠. 네. 그럼 강희는 홍천으로
내려갑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이제 1톤 트럭에 이삿짐을 실어서 홍천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그마저도 살림이 별로 없어요. 가전제품은 이미 다 중고로 처분했고 1톤 트럭이 굉장히 많이 헐렁하게 비어서 네. 내려가거든요. 딱히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혜원의 부탁 이라면 부탁이었을 네. 그 아파트를 또 참 이게 신기한 장면인데 강희는 혜원을 돌보다가 이제 또 혜원이 남긴 아파트를 또 돌보러 내려가는 그러네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혜원은 내려가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요.
강희가 네. 내려가면서?
맞아요. 그렇죠, 강희가. 네. 죄송해요. 근데 강희가 이제 자신이 홀로 5년 넘게 살았던 네. 왕십리의 오피스텔을 뺀 보증금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입금돼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정말 아꼈으면 간병일을 하지 않고도 남은 여생을 정말 아주 비루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풍요롭지 않아도 내가 네.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어떤 그렇죠.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된 거네요.
맞아요.
장소도 이동이 됐고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고
맞아요.
홍천에서는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인데 적응이 잘 되나요?
적응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너무 허허벌판인 거예요. 논밭, 논두렁 뭐 이런 식의 아파트 한 채가 그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굉장히 홀로 고요한 사원처럼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네.
그 정도로 고즈넉한 시골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짐도 잘 풀지 않고
네.
버스를 한참 기다려서 시내로 나가봐요. 시내로 나간다고 해도 뭐 별로 할 일은 없잖아요.
네.
아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찾아갈 것도 아니고 무언가 양손 무겁게 장을 봐서 들어올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가서 그냥 콩나물국 한 그릇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일괄할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메일도 쓰고.
그렇죠. 아, 이메일도 쓰고. 네.
고민 끝에 며칠을 안 쓰고 있다가.
맞아요. 네,
며칠은 또 이렇게 그 생활에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걸 꼭 써야 되나라는 뭔가 굉장히 또 복잡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죠.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이메일 쓰면서도 아파트 얘기는 안 해요. 아파트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정말 이 무질서한 마음들, 헝클어지는 마음들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꼭 써야 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복잡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뭔가 회원에 대한 뭔가 의리를 지키고 뭔가 회원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부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서야 답장이 오면 그것도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
그렇죠.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답장 터전을 안 오다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렇죠. 빼앗길 무언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이 강희가 느끼고 네. 있을 것 같고 동시에 그럼으로 해서 혜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존재는 지금 강희뿐일 네.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또 받기도 하고
강희는 그 홍천에 내려가서 네. 산책하다가 우연히 기도원을 발견하거든요. 쉼터 기도원이라는 팻말을 보고 네. 과거 자신이 절에 들어갔던 그런 사연을 또 떠올려요.
아, 이제 강희가 네. 과거에 절에 간 적이 있군요.
네. 승려가 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미가 중간에서 혜원아 강희가 절에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해서 동기들은 아직도 그쵸, 이제
출가한 줄
아는 아직도 출가한 줄 아는 강희가 아직도 출가한 줄 아는 동기들도 꽤 많이 있을 정도로 호기심과 어떤 구설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강희는
이 강희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저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44님이 끝곡 1부 끝곡 조규찬의 해원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